요한계시록 56번 메시지 천년왕국.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보기로 합니다. 구약에는 천년왕국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왕국이야말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선포된 복음이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의 시작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내아의 휴거 직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왕국은 그때 오지 않을 것인데 이는 아직 3년 반의 대환란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휴거된 사람들의 눈에는 왕국이 이미 왔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다음의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 곧 천주교의 진멸, 유대교의 멸망, 물질적인 바벨론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의 뒤를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위한 준비로서 온 땅은 반드시 말끔히 청소되어야 합니다. 20장의 때에는 거의 모든 것이 이미 말끔히 청소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관한 20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항은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감금. 20장에서 1절부터 3절에서는 사탄의 감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수 있도록 대역하는 땅을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참패에 이어서 사탄의 결박과 감금이 있게 됩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땅의 신춘부에는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이며 거기에 천년 동안 감금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릴 것이다.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직접 불못으로 던지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후에도 사탄은 아직 주님께 다소 유용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고 아직 땅에 남아있는 모든 나라를 그분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중천에 있는 한 천사에 의해 전파된 영원한 복음에 따라 집행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로 갈 것이고 양들은 천년왕국 안의 시민으로서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이 양들이 회복되긴 하겠지만 거듭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거역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천년 후에 추가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는 데 사탄을 사용하실 것이므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을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보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유치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뒤에 주님은 사탄을 무적행에서 풀어놓아 천년왕국 동안 땅에 있어온 시민들을 시험하는데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곡과 마곡, 즉 소련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선동 아래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한 번 더 반역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정화시키는데 사탄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서 유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사도행전 3장 21절은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온 창조,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심지어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태양과 달은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이 말해주듯이 땅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땅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는 그 땅을 살피기 위해 열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운반해야 하는 포도송이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1958년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포도인지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안내인은 내게 조그만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지 물어보았을 때 그는 거기에 비옥한 토양이 없고 비도 별로 오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십 세기에 걸쳐서 바람이 모든 표토를 날려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그곳에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예언들에 따라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득한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비정상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와 스가랴와 시편에는 천년왕국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때에는 인류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 또한 그 본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짐승들과 가축들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정도까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일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8절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골칫덩어리인 모기들조차 회복에 포함될 것입니다. 모기가 물 때 나는 모기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함을 상기합니다. 그들이 회복된 뒤에는 음악 소리를 낼지언정 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기나 파리나 땅두더지 같은 피조물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아담을 나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타락이 피조물들에 대한 저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유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무들은 울창하게 되고 꽃들은 만발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또한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라. 이사야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두 구역,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구역과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위에 있는 구역은 아버지의 왕국이라 불리우고 아래에 있는 구역은 인자의 왕국이라 불리웁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천년왕국의 아래에 있는 구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이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 높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부하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구역은 천년왕국에서 왕족의 부분입니다. 아래 있는 구역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의 재림 시에 구원받게 될 보전된 합당한 유대인들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이들은 불을 통과하여 정령되는 그 3분의 1이 될 유대인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제사장들로서 들어갈 것이며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의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만국이 제사장들이 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의 만국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유대인이 귀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수요가 매우 적을 것이므로 한 나라에서 온 열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주시고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양들은 천년왕국 안으로 옮겨져서 그곳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인자의 왕국이라 칭하는 천년왕국의 아래 있는 구역에서 다윗의 씨신 예수는 유대인들 위해 왕이 되실 것이며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열국 위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 위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모든 열국 위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왕국이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말한 다윗의 장막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올 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존하는 왕국은 천년왕국의 아랫부분이며 인자의 왕국이요 또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왕이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윗부분에 있을 것이고 제사장인 유대인들과 시민들은 아랫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분명하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들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어느 구절이 윗부분을 언급하며 또 어느 구절이 아랫부분을 언급하는지 알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어느 구절이 왕들을 언급하고 어느 구절이 제사장들을 언급하며 어느 구절이 열국들을 언급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좌들과 심판들. 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고 말합니다. 그들이란 말은 이기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지금 보좌들 위에 앉아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심판할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왕국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 이기는 자들이 왕국을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공동왕들이 된 4절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 위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들은 6장 9절에 언급된 것처럼 교회시대 전체에 걸친 순교자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스테반 그리고 그 외에 역대에 걸쳐 죽임을 당한 많은 분들이 이 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당한 이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대환난 중에 순교자들은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표시를 받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거절하나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시를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순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당한 성도들 역시 부활하여 천년왕국 안에서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공동왕들에는 살아서 휴거된 이기는 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산의 아이 안에 있는 자들이 공동왕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면 천열매를 구성하는 자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천년왕국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의 누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종에게 주님은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내가 다스리기 원하는 무엇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 최상의 부활. 이기는 자들은 최상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6절은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최상의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 구절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와 관련하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라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있는 첫째 부활은 사실상 최상의 부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특별한 부활. 첫째 부활은 또한 특별한 부활, 즉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특출한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뛰어난 부활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평범한 부활과는 구별되는 부활이요, 영예로운 졸업에 비교될 수 있는 영예를 지닌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으로서 왕의 직분이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2장 5절에 있는 산의 아이와 15장 2절에 있는 후기, 이기는 자들과 같은 부활한 이기는 자들뿐 아니라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과 같은 살아서 휴거된 이들도 역시 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생명의 부활. 젊었을 때 나는 오직 믿는 이들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나는 믿지 않는 이들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란 천년왕국 이전에 있게 될 구원받은 믿는 이들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란 천년왕국 후에 있을 구원받지 않은 이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믿는 이들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부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모든 죽은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보상의 부활. 첫째 부활은 또한 보상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은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보상을 지닌 부활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전부 동시에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1장에 있는 두 증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지 3일 반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섯째 나팔 이전에 휴거될 산의 아이는 일곱째 나팔 때 부활하는 대다수 믿는 이들보다 더 일찍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사용하여 부활에 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죽은 믿는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세부사항들을 아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의 아이는 대환난 전에 부활할 것이고 대다수의 죽은 성도들은 대환난 끝 무렵에 부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리바다 위에서 있을 후기 이기는 자들의 부활은 또 다른 시점에 있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산의 아이와 함께 부활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대환난 동안에 순교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대다수의 죽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너 종류의 믿는 이들의 부활, 산의 아이의 부활, 두 증인의 부활, 후기 이기는 자들의 부활, 대다수의 죽은 믿는 이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이들의 일반적인 부활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최상의 부활 안에 있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것임.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복, 땅 위에 나타난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심지어 그 안에서 왕들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6절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더혼란합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 불리웁니다. 혹자는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함으로 결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탄도 하나님 손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역시 그분께 약간 쓸모가 있습니다. 모든 소극적인 상황들은 사망에 관련됩니다. 연약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모든 연약함, 신체적, 정신적, 영적은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연약함은 사망의 방문 카드입니다. 사망에 어떤 사람을 방문하려고 할 때 그것은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먼저 연약함의 형태로 옵니다. 연약함 뒤에 질병이 따라오고 질병 뒤에 사망이 옵니다. 이같이 연약함과 질병은 모두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역경들 역시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위에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공동왕들이 될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역경이 없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더 이상 사망에게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 전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고 부활 후의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인 불못은 부활 후의 사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서는 영과 혼이 몸을 떠나며 몸은 내장되고 영과 혼은 음부로 가는데 믿는 이의 영과 혼은 음부 안에 있는 안락한 구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이의 영과 혼은 고통의 구역으로 갑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고 누가 천년 동안 무덤 속에 남아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부활한 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죽은 믿지 않은 이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당신이 부활한 뒤에는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활 후에 심판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일단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결단코 멸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만일 어떤 사람의 공력이 불타면 그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을 통과하여 얻은 것 같으리라 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여전히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여 휴거된 다음 곧장 하늘로 갈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천년왕국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공동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구원받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극장에도 갔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듣긴 했어도 저는 게으르기만 했습니다. 주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당신은 오늘 남을 비난하겠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자신을 비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상을 받아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치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거리와 역경이 첫째 사망에 관련된 것처럼 그 처벌은 둘째 사망에 관련된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징계하기 위해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거리와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성숙하지 못한 채로 죽는다면 부활 후에 갑자기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성숙된 상태로 부활되고 휴거될 것입니다. 당신이 미성숙된 채로 죽었다면 역시 미성숙된 채로 부활할 것입니다. 학교 졸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일 당신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복교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당신은 졸업을 위한 교과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신속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숙되지 못한 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숙되지 못한 채 죽는다면 부활 후에 당신은 성숙되지 못한 채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나는 성숙되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전히 미성숙된 채로 있습니다.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숙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다. 너는 반드시 너를 성장하도록 돕는 어떤 상황 안으로 넣어줘야 한다. 확신하건대 이 상황은 무척 즐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상황 안에 있는 각인은 둘째 사망에 관련된 어떤 것에 의해 다뤄질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믿는 이가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둘째 사망에 속한 그 무엇에 의해 만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둘째 사망이 여전히 그를 다스릴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최상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만이 둘째 사망에 속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거리와 역경과 고난받음에서 졸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대한 합당한 이해입니다. 당신이 피로 씻음 받고 그 영에 의해 거듭나기만 하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부정확한 가르침을 믿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이 영원토록 구원받았을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공동왕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당신은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활 전에 해를 받는다면 당신이 받는 해는 첫째 사망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부활 후에 해를 받는다면 당신이 받는 해는 둘째 사망에 관계된 것일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부활한 믿는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으며 둘째 사망에 속한 그 무엇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고 비추고 깨우는 진리입니다. 오, 우리 모두는 비춤을 받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여전히 육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아내와 다투고 있습니까? 혹은 여전히 남편을 거스려 거역합니까? 만 당신의 상태가 이렇다면 부활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즉 둘째 사망에 속한 그 무엇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최상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을 다스릴 아무런 권세도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지위와 왕의 직분을 누린 6절은 또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탈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제사장들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국을 다스리는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로서 그들은 빈곤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할 것이며, 왕들로서 그들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사람을 목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시대에 패배하는 믿는 이들은 이 상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주님께 다루심을 받은 뒤에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왕의 직분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날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의 피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가져가며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가져가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의 위에 있는 구역에 참여할 때 우리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하나님과 사람 양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완전히 만족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인 백성들이며 둘째 사망에 속한 어떤 것도 훨씬 초월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연약함도, 질병도, 문제거리도, 역경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